재작년 2010년도에 한국교회 윤리실천 운동본부에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음이 가느냐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17.6%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17.6%라는 수치는 불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뢰하지도 않는 무관심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더 이상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듣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불신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부에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공금을 횡령하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입에 담기도 낯뜨거운 그런 부정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 사람의 삶을, 행동을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크리스천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반인들보다 좀 더 고귀하고 고급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식당에 가면 제일 무례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는 무리들이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점원에게 반말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와 관련된 그 어떤 이야기도 듣기 싫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신자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비하다는 거죠. 전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비교해 봤을 때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만 욕먹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욕먹으면 다행인데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는 않고 죄로 인해서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 교회 나가지 않겠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겠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얘기만 꺼내도 짜증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방인의 문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이런 5만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옳다라고 인정하고 동조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칼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죄 지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축복받으며 살 거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나무인으로 넉넉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이를 갈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넉넉히 그렇게 죄악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몸에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4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삶을 살면서도 떳떳했던 그 삶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함께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잘 알듯이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읽은 이 장면은 광야 여정의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로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왔다. 이제 너희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소유도 되고 제사장 나라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된다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불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 율법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형제자매들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막 안의 기구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십계명에 관한 내용, 여러 말씀들, 31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반 자연 법칙과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이 수많은 십계명을 기초로 하는 그 외 수많은 그런 규정들을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계시를 나만 받았다는 거죠. 누가 나처럼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을 만한 수준과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고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더 대단하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의 율법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라는 한 가지 이유로 전혀 그 율법에 순종하지는 않고 오만 가지 죄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문제는 신약의 교회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가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 혈통적 개념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서로 간에 쳐져 있었던 그 높은 담, 민족과 혈통과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과 그리고 어린아이, 어른, 부자, 가난한 자라는 이 높은 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전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누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가서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교회의 일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증거가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다음 보혜사가 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물론 구약에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에 와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증거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래서 구약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로서 주셨던 이 율법은 신약에 와서 은사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란 자연 세계에서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방언을 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이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셨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오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옵니다. 그냥 방문자들도 옵니다. 세상에서 교수, 의사, 또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오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성품이 전혀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 오만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부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고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상처들, 아픔들을 보듬으라고 하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본인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라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주신 그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로 헐뜯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너 방언할 줄 아니? 나는 병 고칠 줄 아는데 너 병 고칠 줄 아니? 그래서 서로 간에 계급을 짓고 파당을 짓고 또다시 물고 뜯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해 가르쳐주는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기 12장부터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 비밀한 것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초자연적인 계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고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고 경멸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연약한 힘든 이웃들 돌아보고 섬기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당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 은사를 인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인 은사는 우리의 몸의 일부분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있는 이유는 서로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인격적인 이 한 몸 전체를 잘 운영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체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손이 아니면 눈이 봤을 때 발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걷지 못하잖아요. 다른 거 보니까 별로 시원찮아 보이는데 눈은 쌍꺼풀도 있고 멀리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도 떼내고 입도 떼내고 귀도 잘라내고 눈만 다 붙입니다. 그러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아니면 다른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어느 하나만 있으면 온전한 유기적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을 때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몸된 교회를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 본인이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면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러면서 서로 간에 계급을 만들고 싸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또 교회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방언할 줄 안다, 병 고칠 줄 안다, 예언할 줄 안다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고 고발하고 파당을 짓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일어났던 문제가 신약시대 은사를 통해서 또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 그 문제들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회사가들은 보통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을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어느 교회나 알 것 없이 춘계 축의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열심히 좀 넘치는 교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시때때로 부흥회를 해서 유명하다는 강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대학교 집회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일들을 경험했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중에 그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방언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받지 못한 사람, 방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방언받아서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그 구원받은 신자 내에서 계급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 방언할 줄 알지? 나도 방언할 줄 안다. 나는 방언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병도 고친다. 나는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계급을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핥히기 시작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영빨이 세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면 방언학습소와 그리고 신유학습소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용하다는 기도원의 기도원장이나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방언을 받는 겁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빨리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빨리 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어느 날 터지는 거죠. 따다다다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따다다다다 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용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 원장한테 몇 개월간을 안수받으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돈을 내고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려주고 물려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일들 전부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힘들어하는 지체들 살려내는데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2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초자연적인 계시인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만 선한 것 분별하고 나만 선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만 진리와 지식의 규모를 알고 있고 나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고 나만 빛을 전할 수 있고 나만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은 도적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은사, 그리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이런 문제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똑같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그 모양을 달리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다면 이제는 현세적인 물리적 축복을 구원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지었고 수쪽으로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잡을 얻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많은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돌아보고 섬기고 끝까지 끌어주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무슨 대학 나왔니?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니? 나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파당을 짓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저리가 쳐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교회에 가면 늘 천사처럼 웃고 즐겁게 지내는데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한국이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교육이 엉망이 되어 갑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지금 한국이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 자녀들 어렸을 때 전부 외국에 유학 보냅니다. 몇 년씩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가정이라는 패밀리 개념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빨리 학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잡을 얻고 1년 샐러리가 더 많은 데로 갈 수 있을까? 조금만 공부하는 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나도 좋은 잡을 얻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물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하고 다르지만 세상으로 돌아오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한 그리고 교회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일으켰던 이 수많은 불신앙의 문제들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먼 옛날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의 교회, 다른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학생으로서 여러분, 교수로서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고 어떻게 동료와 같이 지내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학교 생활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왜 사업하고 왜 돈을 보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이 걸어가는 죄악의 삶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죽을 각오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잡을 얻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들보다 더 성실히 다른 동료들까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원래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부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